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3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3부에서는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함께 알아가 보는 프로그램 포도나무와 가지와 옛 고전설교를 나눠보는 시간 성도들에게 그리고 성경을 한 장씩 읽어나가며 지혜를 나누는 시간인 Let's Read the Bible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포도나무와 가지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포도나무와 가지 진행의 민경은입니다. 제가 10대나 20대를 지날 때 어른들은 그때가 좋을 때다. 공부할 때가 제일 좋아. 혹은 건강해야 해. 지킬 수 있을 때 지켜라 라고 당부를 많이 하셨지요. 그때 당시는 어른들의 잔소리라고만 생각했었지만 저 역시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보니 그때 어르신들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특히 요즘 건강을 조금 더 챙기게 되는데요. 조금만 잠을 못 자도 하루 종일 피곤하거나 한 끼만 굶어도 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더욱이 예전에는 위장이 튼튼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가끔씩 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게도 저는 맛이 없는 것을 먹을 때 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입 먹었는데 고기 노린내가 난다거나 비위가 상하는 특유의 향이 난다거나 하는 등 제 입맛에 맞지 않는데도 계속 먹고 나면 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또 시간에 맞추어 집을 나서야 하는데 밥을 급하게 먹고 나가야 할 때 그때도 여지없이 체하기도 하지요. 얼마 전 성경을 읽다가 이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출애굽기 12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유월절 식사에 관한 규례였는데요. 이 말씀을 읽다 보니 제가 유월절 규례를 따라 식사를 하면 반드시 체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누룩이 없는 빳빳하고 납작하고 거칠은 무교병과 입에 쓴 나물을 먹어야 하니 말입니다. 분명 제 입맛에는 골판지 박스를 뜯어 먹는 것 같은 느낌이고 쓴나물은 한 입 먹으면 인상이 구겨지며 눈을 질끈 감을 것만 같은데요. 더욱이 이것을 먹을 때에는 곧 나갈 채비를 하듯이 허리에 띠를 두르고 신발도 신고 급하게 먹으라고 하시니 요즘 저의 컨디션이라면 10번 중에 7번은 체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왜 맛이 없는 무교병과 쓴 나물을 이렇게 마음을 졸이며 급히 먹으라고 하셨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유월절을 잠시 정리해 볼까요? 유월절의 뜻은 패스오버, 죽음이 넘어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점점 고단해지자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고통을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살이하던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시지요. 이것이 출애굽 사건인데요. 이때 애굽의 왕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지 않고 완강하게 반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시지요. 처음 9가지 재앙을 겪으면서도 바로의 마음은 점점 완고해져 갔는데요. 결국 9가지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모든 짐승과 사람의 첫 번째 태어난 자손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 재앙에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양옆과 위에 바르도록 하셨지요. 그러면 그날 밤 애굽의 장손들의 영혼을 거두러 온 죽음의 천사가 각 집에 들어가 장손들의 영혼을 거두다가도 그 집의 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면 그 집은 들어가지 않고 유월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밤, 애굽에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고 출애굽기는 기록하지요. 결국 바로는 이 큰 재앙을 통해 자신의 장자를 잃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주게 되었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여 년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출애굽기 12장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찬양 듣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풀려나온 날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열 번째 재앙이 내리던 그날만 유월절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유월절이 되면 유월절 식사를 하며 그날을 기억하라고 하셨지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기억하라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유월절 어린 양은 사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던 죄인들, 죄의 삭스로 사망을 받은 그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고 그 피를 문 양옆과 위에 발라주심으로 사망이 우리를 건너서 지나치도록 해주신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유월절 식사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을 볼 수 있습니다. 무교병은 어떤 것인가요? 무교병은 애굽에서 나올 때 누룩으로 반죽을 부풀릴 만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누룩 없이 급히 빵을 구워서 나왔어야 함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것은 급히 서둘러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천천히 즐기껏 다 즐기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지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날 바로 자신의 죄에서 돌이켜 급히 떠나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렇기에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것은 죄 없이 사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쓴 나무를 먹는 이유는 애굽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며 고단했던 시간들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 죄의 노예로 사는 삶은 그렇게 쓰디 쓴 맛이라는 것이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고달파서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요구했던 그 노예 생활을 훗날 광야에서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애굽에서는 무엇도 먹고 했는데 하면서 말이죠. 그들은 노예 생활의 쓴 맛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매년 유월절 식사를 하며 쓴 나무를 먹으며 그 기억을 잊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가 달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죄의 달콤함 때문에 죄를 버리지 못하고 그 죄를 떠나보내지 못하고 삽니다. 그러나 그 죄의 달콤함은 결국 우리에게 반드시 쓰디 쓴 맛을 줄 것임을 하나님은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늘 그렇게 행복한 날만 이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기쁜 날도 있지만 힘든 날도 고달픈 날도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쩌면 예전에 주님을 모르고 살 때가 더 행복했다고 착각할지도 모릅니다. 죄의 쓴맛을 기억하지 못하고 말이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와 우리를 위해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죄의 쓴맛을 다시 기억하고 급히 자신의 죄에서 돌이켜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으며 회복의 은혜를 얻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포도나무와 가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진행해 권혁준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지난 시대의 외국 설교자들의 설교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634년에 태어나 1668년 34살의 나이로 소천한 영국의 위대한 청교도 목사 조셉 얼라인의 설교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당신이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그 자체가 당신의 참상 중에서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옛적 사사시대에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미가는 자기 집에 모셔두었던 신들과 자기가 고용한 제사장을 단지파의 자손들이 다 가지고 떠나버리자 그들을 뒤쫓아가서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고 항의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당신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다면 그것은 정말 서럽게 통곡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사울왕이 궁지에 몰릴 대로 몰리자 엔돌에 있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났다고 하소연하던 모습은 얼마나 처량하기 짝이 없는 광경입니까? 죄인이여, 당신은 최후의 심판의 날에 어쩌려고 그럽니까? 그때에 대체 어디로 가서 도와달라고 할 것입니까? 당신이 이 땅에서 자랑하던 것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때에 가서 당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와주시라고 부르짖을 것입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신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미 때는 늦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당신을 아는 채도 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명하시고서는 당신을 쫓아내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고 죽어서도 갈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어느 정도는 압니다. 그래서 어떤 거룩한 사람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게는 오직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을 바라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지를 알기만을 바라며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수 있는지를 알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만일 그럴 수 없다면 나는 차라리 내게 지각이라는 것이 없어서 아예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회심하지 않은 당신은 단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적으로 돌리고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적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자신의 자녀로 인정해 주지 않으시고 가련한 죄인인 당신을 도와주지 않으실지라도 그저 초연히 바라만 보고 계시고 대적하지만 않으신다면 당신의 처지가 그토록 지독하게 비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가련한 당신을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그들의 뜻대로 당신을 마음껏 괴롭게 하시거나 악한 영들에게 당신을 넘겨주셔서 갖가지 술수를 총동원하여 있는 힘껏 최대한도로 당신을 찍고 고문하게 하시기만 하실 뿐이라면 당신이 그렇게까지 극도로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신 채로 초연히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당신을 적극적으로 대적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섭다고 히브리서 10장 3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것보다 더 끔찍한 일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곰이나 사자의 발톱에 찢기거나 복수의 여신들이나 악한 영들의 수중에 걸려드는 것보다도 훨씬 더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어서 전자와 후자의 무서움은 하늘과 땅이나 전능과 무능만큼이나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을 괴롭히시고 고문하실 것이고 당신의 멸망이 하나님의 목전으로부터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적하신다면 누가 당신 편이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누가 또는 무엇이 당신을 하나님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돈이 그렇게 줄 수 있습니까? 대단한 권력을 쥐고 있는 왕이나 용감 무쌍한 전사들이 당신을 구해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죄인이여,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원수가 되셔서 당신을 대적하신다는 사실이 당신의 심장에 그대로 꽂히는 비수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당신에게는 숨거나 피할 곳도 없지 않습니까? 당신이 무기를 내려놓고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시라고 빌어서 그리스도를 당신의 친구로 삼고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는다면 이제 당신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렇게 화해를 청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황량하기 짝이 없는 광야로 쫓겨나서 지독한 슬픔과 고통과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며 서서히 말라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잘못을 뉘우치고 화해를 청한다면 사정은 180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당신을 위한 긍휼이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은 당신을 대적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당신에게 긍휼을 베푸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당신이 당신의 죄를 버리려고 하지도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해서 당신 위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옛적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당신에게 분명하게 선전포고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에스겔 5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당신을 베기 위하여 칼집에서 뽑힌 화염검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아주 엄격해서 죄인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넘어갈 수 없고 결코 무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성경을 근거로 제시하며 그리스도와 그의 대속의 공로가 당신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죄 없는 자로 여기셔서 무죄로 방면하지 않으실 것이고 반드시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남김없이 다 치르게 하실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한번 빛을 받았다가 타락한 사람이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밖에 없게 된다면 당신의 죄를 측량하기 위해 준비된 저울과 당신을 처형하기 위해 준비된 칼을 보게 될 때 당신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탄은 당신의 눈을 가려서 그러한 광경을 볼 수 없게 하고는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 고 당신을 안심시켜서 당신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죄 가운데서 잠을 자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한치 오차도 없이 엄격하기 때문에 머리카락 한 오라기도 남김없이 낱낱이 충족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해서 죄의식을 지니고 있는 죄인에게 하나님의 공의는 파산한 채무자 앞에 서 있는 채권자나 강도 앞에 앉아 있는 판사와 배심원들이나 살인자 앞에 걸려 있는 교수대의 올가미보다 더 무시무시하고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 죄인에게 영원한 사망을 선고하기 위하여 법정에 좌정해 있을 때 그것은 그 비참한 죄인에게 얼마나 공포스러운 모습이겠습니까? 그 판결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마태복음 2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25장 41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그러한 죄인들에게 내리는 무시무시한 판결입니다. 죄인이여, 당신은 반드시 이렇게 엄격하고 서슬이 시푸른 공의를 따라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회개하고 회심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걸고 단언하건대 당신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사형 선고가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당신에게 화를 내시는 데서 그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죄하는 티끌만큼도 맞는 것이 없는 절대적인 상극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죄인을 절대로 기뻐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밖에 있는 것, 아니 하나님의 은총 밖에 있어서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는 것은 정말 무엇이라고 표현할 길이 없을 정도로 비참하고 참담한 일입니다. 당신이 변화되고 새로워지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대적하시고 미워하실 수밖에 없으신데 하나님이 회심하지 않은 죄인인 당신을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않으시기를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본성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시기를 기대하는 것이 낫습니다. 죄인이여,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바라는 영광의 빛이 태양처럼 지극히 밝고 순결하며 아름답다는 것을 진정으로 알게 된다면 당신은 감히 그런 기대를 할 엄두조차 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모든 것을 다 살피시고 찾아내시는 눈이신데 당신이 그리스도를 당신의 편으로 만들어서 당신을 위해 변호해 주시도록 하지 않는다면 그 눈이 당신 속에서 과연 무엇을 찾아내시겠습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다보는 신성모독을 범하였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륙을 당한 후에 이 거룩한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오 라고 슬피 울며 부르짖었듯이 당신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도 당신이 계속해서 당신을 지으신 조물주와 맞서 싸우고자 한다면 그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인이여, 하나님의 진노의 능력이 당신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당신을 대적하여서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을 대적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온 세상이 무장하여 당신을 대적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 하나님의 수중에서 벗어날 길도 없고 하나님의 감옥에서 탈옥할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 무서움을 깨닫게 될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순순히 받아들이십시오. 티끌 같고 나무 밑둥 같은 당신이 어떻게 전능자를 상대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엉겅퀴와 가시나무 같은 당신이 전능자를 대적하여 싸운다면 그는 당신을 송두리째 뽑아서 불에 던져 태워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능자와 맞설 생각을 버리고 화해를 청하여 화목하게 되어서 도리어 전능자의 능력에 의지하고 기대십시오. 성도들에게 마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하니 오늘의 성경 단어 성찬식. 우리가 흔히 성찬식이라 부르는 이 행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하신 마지막 만찬에서 시작된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성찬식에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는 죄인을 위해 주시는 예수님의 몸과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곧 그분과 연합하는 것, 다시 말해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하나가 되기에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누가복음 22장 19절 후반부에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시지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이 성찬식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이유입니다. 얼마나 자주 하느냐 하는 것보다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는지가 더 중요한 성찬식.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와, 차 너무 이쁘다. 마음에 들어.
그치? 색깔도 좋고.
응. 오, 차도 잘 나가는데? 어? 그런데 여보, 여기 CD 플레이어가 없어?
아, 정말 그러네. 요즘 나오는 차들은 CD 플레이어가 없나 봐.
어? 그러면 복음 방송 어떻게 듣지?
어떻게 듣긴 스마트폰으로 들으면 되지.
오, 스마트폰으로?
응. 여기 이렇게 블루투스를 연결하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
와, 나온다. 아, 이렇게 방송을 들을 수 있구나. 그러면 우선 방송국에 전화해서 CD는 취소하자.
응, 그러자. CD는 다른 분께 보내드려야지. 방송국 전화번호가 602.
새 차를 가지게 되면 기분 참 좋지요? 그런데 새 차를 샀는데 CD 플레이어가 없다며 당황스러움에 전화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시대가 변하는 만큼 음악이나 방송을 듣는 방법 또한 많이 바뀌어 가고 있는데요. 혹시 CD 플레이어가 없는 새 차를 사시게 되면 방송국으로 전화 주세요. CD 플레이어 외에도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듣거나 팟캐스트, 스마트폰 앱, 그리고 홈페이지 등 새 차에서 들으실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전화번호는 602-866-8999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Let's Read the Bible로 이어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Let's Read the Bible 진행의 유민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후 이스라엘은 두 개로 나뉘어지게 되었지요. 이렇게 분열왕국이 되었을 때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충직한 신하였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각각 다스리게 됩니다. 그 후 시간이 흘러 제7대 왕인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지요. 바로 이때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합니다. 또 시간이 흘러 북이스라엘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멸망이 가까이 다가오던 그 시절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시작으로 호세아, 요나 선지자를 보내시며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가장 먼저 활동했다고 추측되는 아모스 선지자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모스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서를 남긴 16명의 선지자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여로보암 2세가 활동했던 시기와 1절에 언급되어 있는 큰 지진이 주전 760년경에 가나안을 강타했다는 고고학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아모스 선지자는 765년에서 760년경에 사역했던 것으로 추측하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남유다에서 뽕나무 재배도 하고 양도 치는 목자였다고 7장 14절에서 밝히지요. 그 당시 양치는 목자이면서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장을 가졌다면 꽤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사업을 내려놓고 북이스라엘로 가서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지요. 아모스 선지자가 부름받은 당시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북이스라엘은 이전에 있었던 아람과의 전쟁에서 영토의 많은 부분을 빼앗긴 적이 있었는데 시간이 흘러 여로보암 2세 때에 거의 회복하게 됩니다. 하맛 어귀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 회복을 하게 되지요. 나라의 권력과 부가 회복이 되어 경제적으로 번영한 시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은혜 시대라고 학자들이 부를 만큼 부흥 시대였다고 하지요. 부자는 지나칠 정도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렸고 가난한 자들은 또 한없이 가난했습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학대하는 등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르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지요. 바로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 살고 있는 아모스 선지자를 부르셔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아모스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게 하셨고 심판에 대한 다섯 가지 환상을 보게 하셔서 그것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아모스 1장부터 6장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고 7장부터 9장은 심판에 대한 환상, 즉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준 환상이 나오고 9장의 끝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등 혼합된 예배와 풍습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릴수록 죄를 쌓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아모스는 예배를 멈추라고 외칠 정도였지요.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부유함, 안정 등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생활에 만족하셔서 내려주신 축복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에게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다섯 가지 재앙을 북이스라엘에 선포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을 뿐더러 더구나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 여로보암 2세에게 아모스가 왕을 반역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또 아모스를 찾아가 너는 남유다 사람인데 왜 여기 와서 예언을 하고 있느냐,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해라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아모스는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의 경고에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라고 아모스 6장 14절에서 말씀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영토가 회복되어 부유하게 되었는데 다시 그 영토를 잃어버린다는 예언이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를 저질렀으니 죽어 마땅하다 하면서 정말 그들이 멸망하기를 바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 예언을 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죄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라고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시는지요. 남유다에서 자신의 사업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북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의 말씀을 전한 아모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랑과 긍휼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느껴보시길 원합니다. Let's read the Bible 아모스 5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 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밀에 부당한 새를 거두었은 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Let's read the Bible. 오늘은 아모스 5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 귀한 삶이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야.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의 소망 있네. 나의 삶은 귀한 삶이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 가장 귀한 삶이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가 나의
지금까지 주안의 하나 3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4부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